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33년 6월 22일 로마 종교재판소에 이 성경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재판소에서 이런 말씀이 울려 퍼졌을까요?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던 갈릴레오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성경과 다른 지동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동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이론이죠. 판사는 갈릴레오에게 지동설을 철회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을 쓰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고 종신형에 처합니다. 종신형. 갈릴레오는 이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취소했습니다. 나는 지동설을 철회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법정을 나가게 되는데 그 법정을 나가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1992년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갈릴레오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갈릴레오는 죄가 없다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저 재판에 대한 말인데요. 성경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실수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재판을 했죠. 그리고 그 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성경이 무시를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해석을 했을까요? 또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십일조를 철저하게 바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마음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형식대로 잘 지키면서 자신들은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면 그건 우리도 욕먹는 건데요 라고 하며 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바리새인들하고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예전의 성경에서는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아니지만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둘이 세트입니다. 이 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저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요. 율법학자, 율법교사, 랍비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신학교 교수, 법률학자 혹은 목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 서기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그 영어로 또 scribe라고 돼 있죠. 뭘 쓰는 사람들을 원래 서기관, 서기라고 합니다. 문서를 베껴 쓰고 기록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왕궁에서는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일도 저 서기관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왕이 사라져 버렸으니 왕 옆에서 서기로 기록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는데,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중심, 이 성전 중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당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정말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 우리는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위에 집 지은 사람을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던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처럼 어떤 사람들은 상인, 장사꾼, 농부, 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서기관과 율법학자, 율법교사라는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참 강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 다른 바리새파 교파 사람들도 저 율법교사와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종파였고 교파였던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학자, 율법교사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에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반박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성경 연구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큰 해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경 말씀 외에 자신들의 학파가 가지고 오는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보다 위에 있었던 학자들이 가지고 온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닭이 뭐 달력을 보면서 달걀을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알을 낳으면은 아이고 이 닭이 안식일을 어겼네. 그러면 이 달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먹으면 안 되지만 그 다음 날 먹으면 안식일을 지킨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자기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들의 해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잘못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잘못된 해석은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전통은 자기가 속한 그룹에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 오럴 트레디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장로교 전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장로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이건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인의 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장로교인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갖고 가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율법 교사들이 잘못 해석했던 것은 본질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채소의 이파리에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것. 정확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들은 이것을 세금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정해진 대로 안 바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고마우신 분, 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 마음이 없으면 바른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바른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규칙만 지키고 규칙만 강요했습니다. 그런 규칙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교만했죠. 야,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세 번째 잘못된 해석은 자신들의 규칙을 계속 추가했던 겁니다. 이거에 저거 추가하고 저거에 이거 추가하고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자기가 규칙 만들고 자기가 지키는 건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든 규칙을 강요합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내가 복음. 내가 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내가 복음이랍니다. 내가 복음 쓰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을 삶 속에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 규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엉뚱한 규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교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문자에는 충실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갈릴레오 재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과학을 재판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5절은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해 뜨는 것을 보고 해 지는 것을 보면서 야 어제 떴던 그 자리에 뜨고 지는구나 라는 걸 그가 관찰하며 그가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서 과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과하게 들이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신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경에는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완벽한 모든 길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만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김 씨는 퇴근한 뒤에 봉제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퇴근한 집에 와가지고 술을 한잔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그냥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어떤 젊은 아줌마가, 젊은 엄마가 아이 하나를 업고 오는데 아이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애가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리고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이라 이거 뭐 전화해서 119를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김 씨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기 차를 몰고 이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가다가 150m를 달린 뒤에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애 때문에 애 피를 흘린 아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술을 마시긴 했는데 이 애가 죽을 것 같아 운전을 했다.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받아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술 먹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뭐 그런 것을 막자라는 것이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문자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 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의 정신입니다. 이 남자는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냈지만 사람의 목숨 구하려다가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과 법의 마음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법의 정신을 따지지 않았고 자신의 법이 완벽하다라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완벽한 책입니다.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펴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주님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시오. 첫 번째 찾은 말씀이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서 착 폈더니만 나온 게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렇지 삼세판이야. 신약은 이상하니까 구약을 펴보자 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딱 폈더니 이 말씀이 나왔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청년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성경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아무거나 뽑아서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적용하면 이거 큰일 날 사람이지요. 성경에 얼마나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네 원수의 가축과 젖먹이까지 죽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순종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방법은 원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확인하면 아까 그 청년이 뭘 잘못했나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 첫 번째 봤던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안타깝게 자살한 죽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 주신 말씀,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 말씀은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율법학자에게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온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들어보니까 아, 저게 저 청년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절대적인 말씀도 있지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 깊은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절만 떼어서 읽지 마라. 이 청년이 잘못했던 것이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한 절만 뗀 거예요. 앞뒤 이야기를 조금만 살펴봤어도 이 분명한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앞뒤를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가난하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하는 능력을 주셔서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감옥이라도 견디고 기쁘게 버틸 수 있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 절만 떼어서 읽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기에 너무 좋지만 이 문맥 앞뒤에 한두 절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종 저에게 목사님 이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가져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목사보다 더 가까운 챗GPT가 있습니다. AI가 있어요. AI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아, 그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 아,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대답하는 답들은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해석을 이제 인터넷에 쭉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그냥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문제 있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AI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구절을 앞뒤로 몇 절을 읽는 것이고, 그래도 잘 모르시면 더 좋은 방법은 뭐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한글 성경 중에 좀 쉬운 성경, 이런 성경을 보시면 그냥 대번에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이러면 해결이 나아요. 대부분의 성경은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요, 성경이 애매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어디까지가 일이지? 그러면 그들은 그걸 성경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의 선배들 장로들의 유전 갖고 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지?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성경을 다른 책들로 풀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무대에 연극을 시작하는데 아예 불을 다 꺼놔가지고 무대 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명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사람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 꺼진 상태에서 내가 어디 다른 곳을 보고 싶어서 본다 한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냥 조명 들어와서 보여주는 거 그거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을 매일 읽어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데 조명을 주시니까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봐야 할 말씀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삶 속에서 해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나 스스로 해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겼지? 어쩌다 이런 좋은 일이 생겼을까? 그걸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책망받는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 보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